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3년여간 지속됐던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30일 성명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한 차례 더 연장한 뒤 오는 5월 11일 이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완화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 최소 60일 전에 이를 사전 통보한다는 앞선 행정부의 약속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그동안 정부가 지불해온 코로나 백신과 이와 관련한 검사, 특정 치료에 대한 비용이 민간보험과 정부 건강보험으로 이전됩니다.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처음 선포됐고 이후 90일 단위로 보건당국의 검토를 거쳐 연장되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과 독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는 서방국들의 F-16을 포함한 4세대 전투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라면서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맹렬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크이우와 북동부, 남부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낸 데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이국가 입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자유와 안보, 기회, 정의 그리고 존엄성을 누린다는 미국의 항구적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양국의 비전을 보존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평온을 되찾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으로 양측이 국가 별도의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이게 독립국가 협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는 평화의 굴레를 확장하고
미국의
아라,
수도
이스라엘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위해 노력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이웃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오의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케빈 맥카시 미 하원의장이 올해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이 이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오의 방송은 객관적이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미국 내 특정 인사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진지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카시 하원의장의 방문 계획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은 타이완과의 공식적 VOA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바이드 반응은 지난 3년여간 메카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획하는 중국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종료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성명해서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한 차례 더 연장한
있습니다.
뒤 오는 5월 11일 이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군사기지
접근 완화는
예정이라고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신문이
30일
최소 60일
전에
이를
사전 통보한다는 관계자를
앞선 행정부의 약속과
필리핀
취한다고
군사기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공중보건
것이라고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그러면서
동안 정부가
지불해온 접근권
백신과 이와 관련한
검사,
특정 치료에 대한 비용이 민간보험과 정부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경우
미국은 타이완이나
공중보건이나
남중국해에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처음
선포됐고
현재 양국 정부는
90일 단위로
사항을
보건당국의 검토를 거쳐
영장관의
필리핀 방문 후 이 문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필리핀에 4개의 공군기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계뉴스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과 독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는 서방국들의 F-16을 포함한
워싱턴입니다.
4세대 전투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0일 네덜란드
회의에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라면서 지원 가능성을
드러났습니다. 그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맹렬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한국계인 앤디김 의원 등 15명의
남부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벳 코커스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 가입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자유와 안보,
2019년에 이미
정의,
활동을 시작한
그리고 존엄성을 누린다는 미국의 항구적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동맹
의원들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양국의 비전을 보존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평온을 되찾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양측이 각각 별도의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이게 독립국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평화의 굴레를 확장하고 아랍, 이스라엘 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이웃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구름이
많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이 올해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의 이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아침 최저 기온은
미국 내 특정 인사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진지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메카시 하원의장의 방문 계획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은 타이완과의 공식적 교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반응은 지난주 미 국방부가 메카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보도 이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 예보돼 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군사 기지 접근권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과 필리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필리핀 주요 군사 기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가 접근권을 확보할 것으로 필리핀 북부의 루손섬 2개 군사 기지를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북부 군 기지를 확보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이나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요청에 서방국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유엔이 미얀마 쿠데타 2주년을 맞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볼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현안으로 떠오른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주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의 F-16 전투기 같은 서방의 첨단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주요 서방국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정부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철도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기자들한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 즉 아니라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함께 그 주력 전차를 제공하기로 한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도 단호합니다. 현재 남미를 순방 중인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 전투기 관련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지난 25일 이 독일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이 전격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이 전투기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투기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폴란드가 있습니다. 이 폴란드는 지난해 미국이 대체할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자국이 갖고 있는 러시아산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30일 관련된 기자들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라비에츠 총리의 이 발언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 전에 나온 건데요. 나중에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는 그러한 이전은 나토 국가들과 완전히 협력화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라 또 어디 있습니까?
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신중하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0일 이 네덜란드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서 이 군사적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단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어떤 조건입니까?
네, 우크라이나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떠한 이 무기 지원도 확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네덜란드 총리 얘기 들어보죠.
네, 리터 총리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금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리터 총리는 또 동맹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마크롱 대통령과 리터 총리의 이런 말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에 나온 겁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 반응 보겠습니다.
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폴란드 쪽의 긍정적인 신호와 프랑스에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렉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31일 프랑스를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고요. 세바스티앙 루코니주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회담합니다.
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움직이고 있군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29일과 30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살상무기 지원 대신에 인도주의적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전체를 지원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부 국가는 교전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면서 한국 정부 측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3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북한의 도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도 방문했군요.
네,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31일과 2월 1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스톨튼베르그 총장이 3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적 협력이 2차 대전 이래 가장 긴장된 안보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나토와 일본 간 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월에 크이우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2월 1일부로 쿠데타가 난 지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가 민간 정부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미얀마의 위기 상황이 영내의 불안을 더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겁니까?
네, 지난 2020년 11월에 이 미얀마에서 치러진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게 이 군부가 내세운 이유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가 의석업계 80%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2기 민간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민 아웅 훈라잉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군부가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촉구했고요. 결국에는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그 미얀마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많이 구금됐었죠?
맞습니다. 예, 미얀마 군부가 당시 바로 국가 비상선태를 사태를 선포하고 예,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수치고문, 또 윈민 대통령, 또 NLD 주요 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 반대와 수치고문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군부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 보고를 보면요. 미얀마 군대와 경찰 등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약 2,900명이고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사람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또 쿠데타 이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 국내 실향민이 약 12,000명, 또 미얀마를 떠나서 국외로 간 사람이 7만 명이 넘습니다.
예, 당초 미얀마 군부가요 총선을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민아웅 훈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대국민연설을 통해서 1년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끝내고 공정한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그 후에 6개월씩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총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부는 올해 8월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군부가 최근에 새 선거법을 만들어서 군부가 테러 집단으로 분류한 정당이나 후보의 출마를 금지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사실상 야권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군부의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재판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수치 전 고문이 쿠데타 이후에 그동안 코로나 방역법 위반, 무전기 불법 소지, 부패 등 혐의로 기소돼서 각각 혐의에 대해서 별도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30일에 있었던 재판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수치 전 고문에게 내려진 형량이 총 33년인데요. 수치 전 고문의 올해 나이가 77살이니까 사실상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에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물건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 발급을 미국 정부가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 통신은 미국 정부가 해당 조치를 검토하고는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수출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 전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9년에 화웨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이 미국 내 공급자들이 일부 물품이나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네, 기술 유출도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화웨이에 수출된 미국 기술이 중국군 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정부 화웨이는 이런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허가를 받아서 화웨이에 수출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네, 퀄컴이나 인텔 등의 몇몇 기업이 상무부 허가를 받아서 4G 등 이 첨단 5G 통신망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가 맞는다면 이제 5G와 관련 없는 기술이나 물품도 수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참고로 로이터통신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공급자들이 610억 달러에 달하는 통신 장비를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런 미국 정부 규제에 화웨이의 어떤 대응이 있었습니까?
네, 화웨이가 이 중국 내 기업과 정부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생존책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화웨이는 2022년 총 수입이 전해보다 조금 감소한 910억 달러였다고 발표했는데요. 2021년에는 미국 규제를 매출이 거의 3분의 1가량 줄은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월에 미국 기술을 이용해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칩을 만드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등 미국 첨단기술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정부와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이 함께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최근 이 네덜란드와 일본으로부터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무부서가 미국 상무부인데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상무부층은 언론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관리들이 관련 정책과 규제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웨이도 해당 논평에 대한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예. 자, 이 보도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비합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너무 광범위한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또 이번 조처는 시장경제원리와 국제무역금융규칙에 반하며 국제사회가 미국 사업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건 노골적인 기술 패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5월 11일에 종료됩니다. 경찰관들에게 구타당한 후 숨진 흑인 남성 타이리 니콜스 씨 사건과 관련해서 구급대원 3명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이어서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흑인들이 인종 간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투표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정부 정책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연방의회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던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요, 이 3년 만에 종료되는 겁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최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종료 발표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미 보건후생부는 지난 11일에 이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즉각 종료하라는 이를 요구하는 하원 공화당의 결의안 두 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백악관이 30일에 내놓으면서 정부가 계획한 종료 시점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정부의 성명 내용 보겠습니다.
네,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가 발표한 성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11일에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기존 조처를 잠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상사태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각 주와 병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의 즉각 종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했었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3월 13일에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고요.
네.
지난 2021년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 보건후생부가 이 비상사태를 90일 단위로 재연장해 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 뭐 조만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이미 나왔었다고요.
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이 코로나 사태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가 비상사태 종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단 시점을 연기했었습니다.
네. 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건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 겁니까?
예, 이 미국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공중보건법에 따라서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무엇보다도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보건후생부 장관에게 전폭적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질병 대응과 환자 진료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규 가운데 일부 내용이 이 장관 권한으로 효력을 즉각 중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요,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확대됐었고요. 또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등이 이제 무료로 또 제공이 됐었죠.
예, 그러면 비상사태 선포가 5월에 종료가 되면 또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네.
따라서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이나 검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액 본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보면요.
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제조사로부터 백신을 구매했죠. 하지만 정부가 이제 백신을 구매하지 않으면 백신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는 코로나 1회 접종에 최대 이 130달러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미국인의 15%만이 이 지난 가을 이후 정부가 권장하는 계량 부스터샷, 그러니까 이 추가 접종을 받았는데요. 비용이 오르게 된다면 백신 접종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공화당 의원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각 종료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네, 탐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을 언급하며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콜 하원의원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법안을 소개하면서 나라가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일 미국인들은 활동에 제한 없이 직장과 학교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제는 이 현실을 인정할 때다.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희생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 이후 미국에서 11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확진자 추이를 보면 연말 연휴 기간에 확진자가 잠시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두 해 전 겨울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 검사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테네시주 멤피스로 가겠습니다. 1월 초에 흑인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경찰의 구타로 숨진 흑인 남성 타이리 니콜스 씨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응급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멤피스 소방국은 30일 성명을 내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3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구급대원들을 해고했는지도 밝혔습니까?
네, 이 성명에 따르면요. 응급의료 기술자 이 두 명이 사건 발생 후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긴 했지만
네.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또 이들을 싣고 구급차를 운전한 또 다른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나 스웨트 멤피스 소방국장은 내부 검토 결과 이 세 명은 소방국의 여러 정책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해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니콜스 씨 사망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실까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 1월 7일이죠. 29살 흑인 남성인 니콜스 씨가 멤피스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이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이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니콜스 씨의 차를 세웠고요.
네.
당시 경찰은 니콜스 씨를 이 강압적인 태도로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또 니콜스 씨가 과잉 대응에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자 니콜스 씨를 붙잡아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니콜스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만인 지난 10일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1월 초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뭐 경찰관들의 이 집단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지난 27일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에는 이 경찰이 니콜스 씨를 난폭하게 구타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이에 지난 주말 미국 곳곳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멤피스 시에서는 30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시위대가 모여서 멤피스 경찰국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인 검토와 경찰 개혁 등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서 니콜스 씨를 구타한 경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폭행에 가담한 경관 5명이 모두 흑인이었는데요. 모두 해고됐습니다. 또 이들은 지난 26일에 2급 살인과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전원 기소됐습니다.
네.
멤피스 경찰국은 소방국의 발표에 앞서서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경찰관 2명을 추가로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직 사실이 알려진 6번째 경관은 피터슨 햄필 경관으로 백인이고요. 7번째 경관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관들에 대한 정직 처분이 이제서야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킴벌리 엘더 멤피스 경찰국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 7명은 모두 사건 다음 날인 1월 8일에 처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경찰이 왜 이 1월 30일이 돼서야 이 햄필 경관과 또 다른 경관의 정직 처분 사실을 밝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사망자 니콜스 씨의 가족의 변호인단은 이에 경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햄필 경관이 몇 주 전에 정직됐지만 아직 해고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고요. 멤피스 경찰국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셸비 카운티 지방검찰은 멤피스 소방국 직원을 포함해서 니콜스 씨 구타가 있기 전과 도중 그리고 이후 사건에 참여한 모든 개인과 또 사건 이후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니콜스 씨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서 그날 현장에 있었던 7일이죠. 1월 7일에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2020년에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발생한 흥기진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백인 경관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니콜스 씨 폭행에 가담한 경관 모두 흑인인 점이 또 관심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종차별 문제를 넘어서 경찰 문화가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 방식을 훈련 등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미국 내 흑인 사회에 관한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월은 특히 흑인들에게 남다른 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2월이 바로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1926년 흑인 역사학자인 카터 우드슨 박사가 노예해방과 흑인들의 공헌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월 둘째 주를 흑인 역사의 주로 지정한 것이 그 유래인데요. 지난 1928년부터 우드슨 박사가 설립한 흑인 역사연구협회는 매년 그해 기념하는 주제를 발표하고 있고요. 올해는 흑인의 저항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네, 자, 특별한 달에 맞춰서 흑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인종 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또 흑인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자, 설문조사 결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인종 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일지 물었는데요. 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바로 투표였습니다.
네.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투표가 인종 간의 평등 달성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지지 또는 민주당 성향의 흑인 가운데 투표를 꼽은 응답률이 거의 70%에 달했던 반면에
네.
공화당 지지 또는 공화당 성향 흑인의 응답률은 46%를 기록해서 20%포인트 이상이 정당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네. 자, 흑인들이 꼽은 인종 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 투표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이 흑인 소유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었는데요. 58%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저항, 선출직과의 접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흑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뭐 기관이나 기구, 협회가 많이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운동도 일지 않았습니까?
네.
자, 흑인들은 이 가운데 근래 가장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었습니까?
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즉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꼽은 응답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네, 네.
이 역시 민주당 지지층이 46%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26%를 보인 공화당 지지층의 응답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그 시위운동,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것이었습니까?
네, 그 발단이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2020년 여름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관의 이 과잉 진압에 의해서 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 대도시에서 발생했죠.
네. 자, 흑인 사회가 꼽은 인종평등을 위한 효과적 수단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규모가 큰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NAACP를 꼽은 응답률이 17%로 그 뒤를 이었고요.
네.
흑인 교회나 종교기관 혹은 의회 내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코커스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자,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흑인과 다른 인종 간의 협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사를 했군요.
네. 다른 인종 역시 흑인과 마찬가지로 이 고통을 일부 이 경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과의 정치적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 이 흑인이 어떻게 보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백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계 순이었습니다. 백인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 히스패닉이 37%, 그리고 아시아계가 34%였습니다. 이 아시아계와의 협력에 대한 흑인의 인식,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요.
네.
좋은 정치적 동맹이 될 수 없다는 응답률이 아시아계가 23%로 다른 인종에 비해 높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미국 정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 정부의 면모를 바꿨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농민을 돕고 은행 제도를 강화하고 노동자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산업 생산은 공황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은행이 문을 닫아 수백만 명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날려야 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 생활을 할 때도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믿었고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취임 초기부터 여러 가지 기구를 설립해서 빈곤층과 실업자,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시했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재기가 가능한 은행을 도와줄 긴급은행법을 제정했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조정법을 제정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도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전국 산업부흥법을 제정했죠. 무엇보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를 설립해 지역 개발을 이루고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제 활동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 정책인 뉴딜 정책으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의 위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해 더는 달러가 금값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근본이자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인들이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 융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주택 소유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은행 보험 법안은 미국인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새로운 민간자원 보존단 더 시빌리언 컨서베이션 코어를 조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자원보존단 청년들을 농촌지역에 투입했습니다. 청년들은 나무를 심고 공원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천연용수 공급을 보호했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은 대공황 시기에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일자리 구제 정책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두 가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민간자원보존단의 활동은 미국의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은 1933년에서 1942년까지 9년 동안 미국의 산과 들에 무려 3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미 전역에 800개가 넘는 공원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쉼터를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보존단 소속 젊은 청년들은 이 비바람으로부터 농토를 보호하기 위해 농민들과 협력해서 농작물을 연구하고 영농법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첫 3개월은 대성공이었습니다. 1933년 3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루스벨트 대통령은 특별 의회를 열 것을 요청했고요. 100일 의회로 불리는 이 특별 회기 동안 의회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입법화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루스벨트 행정부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의 한 기자는 루스벨트 행정부의 첫 3개월을 지켜본 다음 후버 대통령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바뀐 변화는 마치 이동수단이 느린 말에서 비행기로 바뀐 것과 같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은 갑자기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언론인 프레데릭 앨런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과 후버 대통령의 정책은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앨런 기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들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정책들이었고 이 법안 대부분이 서민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법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앨런 기자는 또 루스벨트 행정부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부를 쌓으려는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정부가 가진 한계를 넓히려는 새로운 의지가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행이 있어요. I have company. 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company. 이 컴퍼니의 다양한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I have to drive to Florida. Would you keep me company this weekend?
I'm sorry. I'm really busy. I just bought a company.
What?
Yep. I'm the new owner of a company with 3,000 employees.
I meant that this would be a long drive. I could use a little company.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컴퍼니는 회사라는 뜻도 있고 동행, 일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행이 있어요.
I have company.
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company.
자, 대화 느린 속도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drive to Florida. Would you keep me company this weekend?
I'm sorry. I'm really busy. I just bought a company.
What?
Yep. I'm the new owner of a company with 3,000 employees.
I meant that this would be a long drive. I could use a little compan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ave to drive to Florida.
플로리다까지 운전해야 돼요.
Would you keep me company this weekend?
이번 주말 동행해 줄 수 있나요?
Keep someone company.
같이 있어주다, 말동무해주다.
Would you keep me company this weekend?
이번 주말 말동무해 줄 수 있나요?
I'm sorry. I just bought a company.
미안해요. 나는 회사를 하나 샀어요.
I could use a little company.
나는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해요. 누군가와 같이 있어주다.
Keep someone company.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함께 있어드리겠습니다.
I'll keep you company.
자,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도 있고 일행이라는 뜻도 있는데 식당에 갔을 때 일행이 있나요? 이런 질문 받게 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행이 있습니까?
Do you have company?
일행이 있다면
I have company.
일행이 있습니다. 자, 식당에서 일행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볼 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How many in your party? How many people in your party?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대답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행이 네 명 있습니다.
A party of four.
A party of 다음에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행이 다섯 명 있습니다.
We are a party of five.
식당이나 술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혼자 오셨습니까?
Are you here alone?
이렇게 물어볼 때 더 올 사람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I'm expecting company.
자, 파티, 컴퍼니, 일행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행이 있습니다.
I have company.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to drive to Florida. Would you keep me company this weekend?
I'm sorry. I'm really busy. I just bought a company.
What?
Yep. I'm the new owner of a company with 3,000 employees.
I meant that this would be a long drive. I could use a little compan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일행이 있습니다.
I have company.
함께 있어 드리겠습니다.
I'll keep you company.
컴퍼니가 일행, 회사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